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개정개역으로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18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선지서를 책별로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죠. 첫 번째 책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긴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볼 텐데요.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개관을 하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제 제1 이사야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것도 또 둘로 나누어서 59장까지 제2 이사야서, 그다음 끝에 부분을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내용이 이제 조금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책이지만 물론 시편보다는 짧죠. 시편은 150편이니까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시편에 나와 있는 어휘 사용이나 이런 어떤 표현들보다도 훨씬 더 짧은 이사야서에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어휘의 그 용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굉장히 내용을 표현하는데 풍부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들이 참 많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잘 쓰여진 우리가 글을 이제 대하고 계시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이사야서를 꼼꼼히 잘 한번 읽어서 좀 이사야서 완독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제 선지서 전체를 개관할 때 선지자들의 그 권면을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이제 축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었죠. 오늘 이제 1장 2절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 시점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거죠. 하늘아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지금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라, 또 돌아오라, 또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변론하자, 오라,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그래서 들으라, 돌아오라 이 말을 꼭 이제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서를 보시는 동안에 이 메시지를 자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결혼도 했었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아들도 이제 최소한 둘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이 이제 선지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선지자로서 이제 궁중에 드나들면서 이제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즈기야 이렇게 네 왕의 시대에 걸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이제 좀 큰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그 이제 대언과 아하스가 추구했던 그 정책과 굉장히 이제 반대가 되고 충돌이 되니까 이제 그때로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하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이제 우상숭배와 또 열방에 의지하는 것과 자기 살이 사욕을 차리는 것과 뭐 하여튼 뭐 여기 기타 등등 이제 그런 많은 그 타락의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BC 1000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하는 때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이 이제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2년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다고 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이름이 명명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게 722년에 이제 패망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민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150년 정도 지나서 586년에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남유다를 침공했죠. 그래서 남유다가 또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훼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7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물론 586년에서 536년은 지금 저희 몇 년입니까? 50년이죠. 그러나 저거는 586년은 이제 완전히 패망했던 시기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첫 번째 포로기는 605년에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때입니다. 그때로부터 536년 하니까 70년이 되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또 이렇게 진압을 하면서 이제 1차로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450년 전후로 해서 이제 2차, 3차 이제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이제 주전 1000년 동안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도표가 됩니다. 자, 이사야는 언제 사역을 했냐면 이제 남쪽 사람인데요. 북쪽에 이스라엘 자기 그 동족이죠, 말하자. 분열되었지만 이제 동족인데, 동족이 아수르에 패망할 때 그때를 포함해서 739년부터 681년까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미가라는 사역자도 같이 사역을 했고요. 722년에 이제 아수르가 아주 엄청난 막강한 그 힘을 이제 부리면서 이제 패망을 시키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701년에는 남유다도 또 대대적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이 대대로 침공할 때 이제 남유다는 너무 약하니까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아주 이제 덜덜 떨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남유다 쪽에서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빨리 아수르에 더 잘 붙어야 된다. 우리가 금과 은 많이 바쳤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서 우리 좀 국가 안보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아시리아보다는 이집트가 더 강해. 이집트에게 지금 의지를 해야지, 동맹을 맺어야지. 그럴 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신흥 세력 바벨론이 있는데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바벨론에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과 똑같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이견이 생기니까 충돌하고 그냥 막 부딪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다른 선포가 있을 수가 없다. 다른 동맹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외교적으로 고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제 날이 갈수록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와 이제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사야는 그들의 손에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마음을 이사야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첫 번째 이 말씀부터 보면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재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슬픈 마음을 이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뿐만이 아니라 이 열방들,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열방들, 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또는 뭐 주변에 또 자그마한 국가들이 있어서 에돔, 모압, 아라비아, 이디오피아,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그 책에는 그들에 대한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그들의 하나님이신가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제국들과 제사장 나라로 지금 명명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래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잘 아셔야 이제 앞으로 선지서를 이제 공부하고 묵상하실 때 고생을 덜 하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심판이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늦게 잡혀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우치려고 할 때 뭐 그게 심판이야? 뭐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지 무슨 뭐 또 무슨 심판이 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그리고 또 그 심판은 우리와 관계없는 심판입니까? 지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판에 대한 이 개념을 오늘 좀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또 생소한 거라고 또 그러면서 또 난 뭐 저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뭐 그러면서 또 이해가 안 된다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실까봐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할 때 오늘은 사실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주 내내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랑 말 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 기도하고 많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은 임할 때, 그 심판이 임할 때는 인생과 우리 모든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생명과 사망의 마지막 최종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심판이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또 회복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와 악의 멸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증상들의 종식 이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이 되는 그런 심판이죠. 그런데 이 최종 심판이 아닌 현재적 심판이 성경에는 무척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작년에 묵상하실 때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전부 다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그런 심판의 양상들이 바로 현재적 심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현재적 심판은 굉장히 어느 한순간까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단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실 때 그 현재적 심판이 임할 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무서운 상황도 돌발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화, cleansing, 정화와 새 출발, new beginning.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는 new creation, 새 창조라고도 말을 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이 현재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의미의 심판을 내리시고요. 이방들에게도 사실은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심판 때에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져 버렸죠.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소멸시키신다라는 그런 현재적인 심판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신으로만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온 세계를 대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심판의 권세도 있으셔야죠. 만드실 권세가 있으시다면 패할 권세도 있으셔야죠.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혹시 너무 더우시면 저 뒤에 히터는 좀 끄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잠이 솔솔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적극적으로 그 잠을 방해하겠습니다. 네. 안 추우시죠? 네, 꺼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이제 본문 뒤에 2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뭐 모세나 뭐 이렇게 다 사사들이나 또는 사무엘이나 이런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이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바로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존재이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배운 선지자들은 정말 좀 너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전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볼 때 처음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육중한 비중으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보신다면은 자 그 다음 네,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지나가면서 물론 1장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는 있죠.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점점 더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을 더 기대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는 이 내용을 모르면 회복과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또 이 뜻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창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좀 복습하겠습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전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죠.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둠과 흑암과 공허,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거대한 한 덩어리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기보다는 무언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상상 후에 그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좀 너무 앞질러 간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혼란 속에 한 떡덩어리 같이 큰 혼란 속에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혼란의 덩어리를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물, 우리가 말하는 워터. 그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 반대쪽으로 어둠이 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낮이 있게 하시고 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 혼동스럽고 혼탁스러운 한 덩어리를 구별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생기는 거고요. 물이 갈라지니까 여기 공간이 생겼는데 그걸 하늘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물에서 뭔가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은 구별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채워 넣으셔야 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새들이죠. 또 땅에 채워야 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동식물들이죠. 바다도 또 채워 넣으시고요. 그래서 모든 이 우주를 보면 땅과 하늘과 바다죠. 크게 보면 거기에 모두 각각이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배치를 해 놓으시고 그것들의 역할과 기능을 독특하게 다 주심으로써 그들이 잘 공생하게 해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의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의 상태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질서의 상태만 이룰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그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계를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조계를 들여다보면 그런 구별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움과 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양란이 있는데 양란 보면 볼수록 참 귀하고 아름답죠. 양란을 볼 때 아,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하구나. 또 다른 꽃, 또 다른 자연 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혼돈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를 이룬 것들이 아주 또 크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하나됨 속에 선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도 창조를 유지하세요. 이것도 창조예요. 창조의 연장선에서의 또한 창조의 일입니다. 이 유지하시는 일,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것이 창조의 순방향이다. 창조의 방향,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심판의 개념이 나옵니다. 심판은 무엇이냐면 역창조의 방향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고 선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정말 우정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뭐 어떤 그런 관계의 화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깨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나의 내면은 왜 이렇게 정돈이 안 되지? 왜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점점 어지러워지는 부분만 이렇게 부각이 되지? 물론 질서가 잡혀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성격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이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이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탁 드러나는 것은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무질서하다는 것,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것,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덜 선하고 덜 아름답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은 아주 바닥 상태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서 전달될 때 우리가 아,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 아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각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 창조되어서 창조의 순방향으로 나가려면 이 방향이 아닌데 하고 빨리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적인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 출발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방향은 역창조의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했죠. 무질서로, 조화가 깨지는 깨어짐으로, 그 다음에 선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그죠? 파멸의 종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722년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패망당했다고 했는데 그 심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시리아라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할 때 보면 땅도 회파가 되고요. 관계도 회파가 되고 가족도 회파가 되고 아예 민족 자체가 와해돼 버렸습니다. 혼혈 민족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열 지파의 정체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지도자들이 이거를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라린 말이라도 해서 자꾸 일깨워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쪽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4명, 5명 정도가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선지자들로 등장을 하고 그 외에도 뭐 문맥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꽤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회파당하고 깨어지고 와해되고 하는 그런 것, 이게 창조가 아니라 역창조죠. 그러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시리아는 좋은 칭찬받는 존재입니까? 그러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아시리아도 심판하세요. 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질서와 조화와 이런 어떤 그런 뭐 시스템과 다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잔인하고 그리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채우고 있으니까 민족 전체가, 그러니까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 합당한 방향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심판을 당하는 거죠. 3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심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이제 에돔 민족이 땅이 회파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되지 못하고 이제 짐승만 득실거리는 땅이 될 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사람 대신에요,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자, 혼돈과 황무, 황폐로 이렇게 재셔서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심판의 개념이 그대로 드러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그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끔찍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더 대표적인 말로 한다면 창조 전과 같은 상태로 될 것이다. 심판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의 창조의 불합당한 측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처음에는 메시지 전하시고 또 참으시면서도 전하시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의 그 파국을 맞게 하면서 거기서도 또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엄하세요. 그거는 완전히 질서에서 무질서로 돌려버리듯이 흩어 놓으시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깨지게 되고 선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됩니까? 완전히 다 망가뜨리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 망가지도록 허용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까? 그것이 우리의 퀘스천이죠. 어느 정도로 망해야 그래도 재기하죠. 완전히 망했는데 어떻게 재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세요. 완전히 망해야 재기해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낮아지심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바닥의 바닥입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 밑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신나고 즐겁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와 칭찬받고 좋을 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바닥에서 만날 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의 진수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삶과 연결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것은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또 새로운 가치를 찾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 내가 이래서 창조되었지라는 창조의 목적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선지자들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는 창조 이전의 상태이고 구원의 메시지는 창조의 새 출발을 살게 하시려는 새 창조의 메시지이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들어라 하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제 창조의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의도되었는가 하는 그 비밀을 들어야 알기 때문에, 그죠?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가 들어야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만이 그 창조의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라 그러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먼저 듣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했다. 충만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허무하죠. 왜? 사람은 들은 말이, 진짜로 들은 말이, 듣는 말이 없으면요,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뒤적뒤적 하면서 좋은 말이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메모해두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들어보려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창조의 목적에 관해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삶으로 향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타락한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에서 헤어나오기를 원치 않을 때, 죄에 더욱더 탐닉될 때 더더욱이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화날 때 다른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불안할 때 다른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불안할 때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많이 물어는 봐요. 그런데 정작 답을 들을 때는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불안하기로 작정해요. 그 불안을 작정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불안 얘기했죠. 그런데 욕망에 탐닉할 때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또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이 안 들리겠죠.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릴 리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500년 넘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계속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진정으로 들을 때만 인격적인 관계가, 진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듣고 그냥 강제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충만해지지 못해요. 결국은 신앙의 풍성함을 떠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의 백성들로 일단 삼아놓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자율적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듣는 것이 최고의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백성들의 죄를 막 폭로하시면서 급기야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심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도 또 들어라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도 또 들으라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아예 멸망해서 잊지도 않은 아주 최고의 심판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들리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막 이렇게 지적하고 혼내시는 그런 말씀들 하다가 물론 그 중에는 위로의 메시지도 가끔 나옵니다만 그러다가 6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죠. 성전에서 이사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장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그의 입이 숯불로 지져져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스랍들, 즉 천사들이죠. 성전의 천사들이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거를 이사야는 주님을 뵈었다, 만났다. 말하자면 주님께 나 돌아왔구나. 여기가 바로 주님 앞이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들으니. 자기가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니까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을 뵙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지자로서 특별한 소명을 입은 그런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회복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듯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인생, 새롭게 회복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운명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과 뭐 합니까? 잘 왔다. 맞아요. 잘 왔다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자, 오면 뭐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라는 말은 자, 나한테 따질 거 있으면 다 따져. 내가 가르쳐 줄 거 있으면 다 가르쳐 줄게. 그 대신 잘 들어봐. 그리고 우리 이 상황 끝내자, 이제. 이렇게 너희들과 내가 평행선 긋듯이 가고 날마다 날 멀리서 그냥 들락날락하고 나의 땅만 밟고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고 이런 상황 말고 이제 그 상황은 끝내고 종식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런 새로운 그런 너와 나와의 그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 그 말씀이에요. 결정 짓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 결정 짓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해도 돼. 이런 말씀이죠.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죄의 현실이 핵심이 무엇이고 그 증상이 무엇이고 했던 그 현실들을 마감하자.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냥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좋은 소산으로 먹을 것이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와 창조 이전과 이전과 이후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 타락과 타락 이전과 이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아담은 기억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극상품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에덴의 삶, 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이 한마디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에게 허락되었던 그런 좋은 것들, 극상품의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참으로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사야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개념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큰 두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의 역창조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역창조의 사건이 허락될 때 이게 지금 심판의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사람이 창조된 원래의 목적대로 극상품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그 구주를 통해서 이 새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특권이고 축복이죠. 이 새 일에 관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